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서론 시간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됐고, 또 고린도 전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배경을, 서론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어떤 신학자는 고린도 전서는 소스데네와 공동 저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소스데네는 정말 고린도 전서를 같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저자다라고 이제 캄벨 몰간 같은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정지어 말할 순 없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 저자냐 아니냐 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첫머리에 인사를 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방어적 표현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표현을 해요. 지난주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이 부분은 내가 사도다라고 우월감이나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서 쓴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도다 라고 말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삼일교회 어느 성도님 중에 누가 예를 드는 거예요. 야, 송 목사, 그 목사 안수가 가짜래.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리킨 성경 그거 전부 다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도권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우월감이나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사도권이 흔들리면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또는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 눈물과 땀을 쏟아서 전한 복음이 다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디펜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유난히 지배하도록 시비를 걸었을까? 자꾸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 웃지 못할 좀 마음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교회 분쟁이 되기도 했는데,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오늘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한 절만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잠깐 앞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설교를 못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글 보면 상당히 글빨이 있는데,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엉기고 더듬거리고 버벅거리고, 이 사람이 사도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 어눌어요. 혀도 짧고, 뭐 혀까지 짧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의심을 하냐 하면, 이 사람 벌어먹고 살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못해 이거 하는 거 아닐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건 또 자다가 일어나도 말을 이쁘게 해요. 자,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이 성경을 요리조리 맞춰보면 참 재밌어요. 자, 18장. 우리 24절. 한번 보십시다. 거기 아볼로가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8절 시작. 네. 이 사람은 또 언변이 대단하고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논리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달라붙어도 이 시대의 유시민 같은 인물이에요. 유시민 씨 그 가끔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면 살살 웃으면서 그분 말발을 누가 감히 못 당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가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박식할 뿐 아니라 언변이 있는 데다가 수사학적인 논리가 있어서 모든 유대인들의 궤변과 논리를 넘어서는 그런 달변가입니다. 근데 누구랑 자꾸 비교를 하냐면 이 아볼로랑 누굴 비교했겠어요? 바울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거든요. 말하자면 담임 목사 택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온 부교역자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참 웃지 못할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미숙한 성도들이 이걸 자꾸 인간적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게다가 베드로까지 어느 날 와가지고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니까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호에 맞게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당파가 지어지는 겁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아직 미성숙한 교회이다 보니까 자기 기호에 맞게 송목사파, 무슨 김목사파, 오목사파 이런 식으로 파가 만들어져서 계속 교회가 분쟁의 요인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십시오.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을 좀 볼까요? 11절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 심지어는 무슨 파까지 있죠? 그리스도 파까지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파벌로 이루어져서 심각한 분쟁과 내용을 겪고 있었어요. 자, 이래서 고린도 전서가 이 교회 편지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게다가 그의 사도권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에는 이 사람이 그 사도권을 가지고 밥벌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1년 반가량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도들이 미숙하게 이 사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할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끝에 결심을 하나 합니다.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9장 자 11절 저하고 차례대로 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먹고 사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일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시작.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저는 삼일교에서 주는 사례로만 삽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명하신 원리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그렇지 않고 제가 사이드 잡이 있어서 다른 비즈니스가 있어서 담임 목사도 하면서 비즈니스를 또 해요. 그러면 생명을 맡은 자로서 그 생명 맡은 목회 일에 전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전념할 수 없어요. 사람인 관계로 이익과 영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목회라는 것은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목숨을 바쳐도 될까 말까 한데 자기 생업 따로 하고 또 이거 하면서 이게 전념이 될까요? 전념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1절 그래서 사사로운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청빙이 돼서 갔는데 그때 희한한 제안을 받았어요. 계약서를 쓰재요. 부목사로 청빙이 됐는데 그래서 얼떨떨했는데 계약서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계약서 첫머리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인격과 신앙과 신학을 존중하여 우리 교회 청빙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이게 영국식입니다. 그리고 3년 계약을 해요. 나중에 곰곰이 그 문맥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사람을 교회 사역자로 여기에만 전념할 목회자로 청빙한 이상은 그분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염려가 돼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글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겠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당신의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지겠으니 여기에만 올인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주께서 명하신 원리예요. 그런데 아뿔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밥벌이 하는 걸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아직 교회가 미숙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리는 이렇지만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만은 자비량 선교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일반 원리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발생한 겁니까? 사도권에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들입니다. 사도권이 무너지면 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과 기도로 땀으로 가르쳤던 말씀이 다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권을 그는 악착같이 인사도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서두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절,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뭡니까?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르쳐서 무슨 교회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교회라고 말하면 누가 못 알아들을까요? 근데 유달리 수식어를 붙여서까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선언적 과제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교회를 보통 우리가 헬라말로 뭐라 그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단어가 세속적인 개념으로도 당시에 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부자 동네 문화가 발달한 고린도에는 여러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자, 저도 이제 이민교회를 해봤는데요. 무조건 미국에 이민을 가면 불교든 뭐 원불교든 어디를 종교가 달라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를 먼저 찾아갑니다. 안 믿어도 교회를 일단 가요. 일단은 외로우니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인 커뮤니티의 모든 정보가 교환이 되는 곳이에요.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비즈니스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정서적으로 외로우니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사 속에 반드시 김치가 나옵니다. 이 김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한인 교회 커뮤니티를 찾아가요. 이분들은 교회를 찾아가는 걸 신앙적 이유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외롭고 교제 차원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다가 거의 예수를 다 믿어요. 그러다가 또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는 교회라는 이름 말고 그들만이 이해하는 에클레시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호회 같은 그룹이죠. 호모지니우스 그룹이라 그러죠. 동질성을 가진 그룹들. 예를 들면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또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구 에클레시아. 뭐 족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족구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도 족구 폐인들이 몇 분 계시더군요. 응? 성탄절례로 나와서 족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속적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 앞에 뭘 붙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명제가 뭐냐면 교회 주인이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볼로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일부 목회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하는데 짐이 곧 국가다. 멍청한 소리 한 왕에 옛날에 하나 있었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이 상대적으로 교인을 어떻게 이해를 갖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인식 세계 속에 형성이 되냐 하면 교인들을 소모품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감으로 이해를 하고 대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인식 세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들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어 개념을 좀 새로 갖자고요. 가끔 기독교 계통의 신문에 보면 교회 매매 광고가 나와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뭐, 평수는 몇 평, 성전기구 일체 구비되어 있음, 교인은 몇 명 출석함. 이래가지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해가지고 교회 매매 광고가 버젓하게 기독교 계통의 신문마다 도배를 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문제를 지적을 꼭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용어 바로 쓰자. 교회가 어떻게 매매가 되는 개념이냐. 교회라는 건 뭐예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은 우리 옛날 선배들이 썼던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예배당.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강의를 쭉 들어가다 보면 이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의가 바로 나옵니다. 정확히 교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속적인 에클레시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수식어를 정확히 의도적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교회는 사기클럽이 아니다. 교회는 아볼로 것도 아니고 사도바울이 설립했다고 사도바울의 것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십시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3절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인사말처럼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서신서에 가끔 이 인사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한 번도 이 순서가 틀린 적이 없어요. 평강이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늘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평강이라는 개념은 뭐죠? 평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도 잠깐 제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의 슬픔은 어디서부터 와요? 평강이 깨져서 인류의 슬픔이 온 거예요. 평강의 정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평강이 깨진 거예요. 거기서 모든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통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실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다시 평강을 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평강인데 그 평강보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평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인사말을 여기에 이런 순서대로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너 그거 가짜지? 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밥벌이 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식의 공격, 유치한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떤 유혹이 불끈불끈 마음속에 솟구치겠어요? 어떤 유혹이 오겠어요? 이것들이 정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알아? 내가 말이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들이대고 싶은 유혹이,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공격 앞에 자기를 증명하는데 그런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은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뉘앙스를 좀 살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신비밖에는 할 말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렀는지, 나같이 말도 어눌고 외모도 복음에 적합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완전히 그 김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펜스하는 원리가 세상 사람들이 찔러놓은 공격과 전선이 달라버리니까 이게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이게 뭐 맞장구를 쳐야 상대가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말이야 어디서 공부했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대학 교수님이야. 이런 식으로라도 좀 들이대고 싶은 유혹이 바울인들 왜 없었겠어요? 그가 얼마나 명문가의 학자 출신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는 조금이라도 요즘 그 정권 바뀌니까 난리 났잖아요. 줄 대려고 조금이라도 들이대고 싶어서 뭐 사돈의 팔종까지 막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그 세속적 가치로 자기를 덧칠하고 색칠하고 디펜스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공격 앞에 세속적 가치로 자기를 증명 안 하더라고요. 딱 한 단어. 글쎄요, 은혜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거기다 대고 무슨 공격이 되겠어요. 더 짜증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유혹에 붙잡힙니까? 세속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그래, 맞아.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저것들을 확 그냥 눌러버려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모습을 요구하죠? 잘난 모습으로 나를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는 들어가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교묘히 사기를 치죠.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식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건을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죽으며 지며 양보하며 밟히며 가는 그 길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다 그거 배설물로 버렸다. 이미 십자가에 내가 죽으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이미 나는 배설물로 버렸다. 그거 배설물보다 나는 이젠 그건 취급이 안 된다. 은혜라고밖에 난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 아멘. 그게 이 세속의 가치 속에 무시히 쏟아지는 총칼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뜨끔거리는 방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이대는 무기 체계로 그 전쟁의 원리로 똑같이 들이대 보세요. 웃어요. 뭐 별거 없구만. 똑같구만. 똑같이 악수고 똑같이 밟으려고 그러고 똑같구만. 웃어요, 뒤에서. 그런데 그냥 당해보세요. 밟혀보세요. 글쎄,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앞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은혜랍니다. 인사하세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죽어 진노 속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냥 인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나 내가 이 원리 속에 지금 있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조건이 없다. 너도 부름받았고 나도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름받을 만한 여기 이 자리까지 이끌어질 만한 조건이 없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은혜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자, 잠깐 앞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참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유난히 또 여기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변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뭐 말 못하면 나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이번처럼 후보자들이 말 못하고 그랬던 적은 좀 드물게 봐요. 나도 옛날에는 좀 이렇게 연설을 해도 확 가슴이 뚫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이번에는 뭐 양자가 다 여자 한 분이 세게 나오더군요. 네. 그분이 세게 나오. 그분 때문에 좀 재밌었지 뭐 나머지는 다 볼 거 없었어. 근데 이때는 시대가 이 수사학이 발달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히 언변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언변뿐만 아니라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배가 무질서해졌어요. 앞에서 누가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하면은 못 들어주는 거예요. 야야야, 그거를 설교라고 하냐?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럼 막 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여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한 얘기예요. 여자에게 목사 안수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이 얘기가 여러분 사실은 칭찬하는 것 같죠? 이거 칭찬 아니에요. 문맥을 잘 꼼꼼히 보십시오. 너희가 참 풍족하다. 언변 좋은 사람도 많고 은사가 많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십시오.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 시작. 자, 앞을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 속에는 지금 상태가 완전하다는 얘기일까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8절의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하다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에? 부족하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했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좀 부족해요. 근데 뭐가 많아요? 뭐가 지금 많아요? 은사가 많아요. 이 역설을 어떻게 풀까요? 아니, 은사가 많은데 뭐가 부족해? 뭐가 완전치 못한 거예요? 여기 함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은사를 많이 줄 때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왜 주었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딱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주신 은사를 너 은사 뭐야? 없는데 바보같이 은사도 없고 이렇게 상대방을 찌르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기죽이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뽑아서 칼질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완전히 피바다가 된 거예요, 지금. 예? 거기에 난자를 당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사라는 건 왜 주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하고 드러내고 경쟁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이것은 성도를 보충하고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도를 세우고 섬기라고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가 자기 자랑이 돼서 그걸 칼을 만들어가지고 온데 그냥 막 찌르고 다니더라고요. 넌 그런 은사도 없냐, 바보처럼. 이게 뭔지 알아?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러고 잘난 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은사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득도 하고 노력하고 깨달아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왜 그냥 줄까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의 유일한 목적은 보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그 외엔 은사의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놀랍게도 자랑이 되니까 어떻게 되지 이게? 은사 받았냐 못 받았냐 경쟁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분파가 생긴 겁니다. 아볼로파, 개바파. 이게 전부 다 상승작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미쁘다라는 말은 뭐 편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뭐에? 잘 보세요. 너희를 불러. 자, 우리 전도서를 마치면서 청년의 정의가 뭐예요? 전쟁이 나면 누가 소집이 되죠? 젊은이들이 소집이 돼요. 여기에서 청년이라는 성경적 개념이 정의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즉 청년이라는 개념은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존재를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연세를 막론하고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전부 청년이에요. 여러분, 청년 맞습니다. 청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기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구원이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 여기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애를 낳는데, 애를 낳거나 애를 낳으려고 계획을 하는데 낳아가지고 써먹으려고 애 낳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려먹으려고 애 낳는 사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다고요. 여러분, 물론 일해야죠. 저는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의 정의를 새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분의 성품을 닮고 그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성도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몸으로 우리가 만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1차적인 우리가 여기에 거주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는 캠프 개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무슨 미션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가정 또는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덮어주고 징징거리는 거 받아주고 못난 꼴 다 봐주고 참아주고 웃어주고 즐거워하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족에서 사랑과 즐거움 속에서 생산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헌신, 봉사, 선교, 미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1차적인 게 뭐예요? 교회는 한 가지 일 외에는 급한 거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일 외에는 교회에서는 급한 일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제 1차적인 게 우리가 정말 징그러운 사람들끼리 가끔은 만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왜 우리 교회 나오지? 이 사람만 안 나오면 좀 내가 숨을 쉴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다고요. 왜? 감당하라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사람의 관계를 깨서는 안 돼요. 일 천천히 돼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사람을 깨서 일을 하는 건 예수님이 원치 않아요. 천천히 가도 우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안아주면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성품을 서로가 자기 꼬라지를 먼저 아는 거야.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 감당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명하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입으로 외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온 인생으로, 온 삶으로, 온 인격으로, 온 성품으로 증인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맞죠? 예? 그냥 띠두르고 나팔 들고 나가서 그것만이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은 조금 더 깊고 포괄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왜 신실하다 그랬을까요? 그 신실한 게 뭘까? 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왜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인내와 너그러움과 사랑과 일관성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자꾸 포기하고 주저앉고 나 못해요, 나 못 가요, 나 안 해요 떼부려도 주님이 알았어, 언제까지 쉬면 되냐, 옆에서 같이 주저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됐냐, 일어나 가자.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또 뒹굴면 하나님도 또 풀밭에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뒹구나 또 보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됐냐?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완성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의 인사와 감사 속에 녹아진 중년 교회론적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 3.1교회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하여지고 주님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사명을 더 구체적이고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 알죠? 기대. 지금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우리 나 모습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길,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길,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가시니 형제자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대.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로는 마지막 수요일이죠.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정말 혼자는 걸어올 수 없었던 길목들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자국마다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은혜가 있었고 그분의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다가올 새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 붙잡고 또 한 해를 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린 인생의 기초를 두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3.1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성숙한 교회로, 더 사명을 견고히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로, 순종하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